창세기 47장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잃은 것으로서 생각했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그 요셉을 이제 만난 이후에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파라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파라오 앞에 서서 야곱이 자기 삶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요. 내 나이가 지금 130세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횟수의 날이 매우 험악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겼다고 해서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이 지금 파라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130년을 살았는데 내 삶의 횟수의 날이 험악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기 14장 1절 가서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 성도님들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면서 고통에 빠진 그런 성도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귀가 아파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우리 정관영 형제, 또 우리 이수영 자매님, 정말 아버님 어떻게 하든지 정이 뇌출혈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한번 복음을 좀 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김준수 형제 백혈병으로 지금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지금 요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를 잃은 이와 같은 아픔을 이제 겪고 있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혼 당하거나 또 이혼을 해서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근래에는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명이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치매라고 하는 거,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생명이 많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치매 이런 증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납니다. 본인도 괴롭고 남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이런 그 치매 증세, 이런 거 보이는 그런 그 성도들도 이제 제가 보게 되고, 특별히 제 어머니 벌써 이제 넘어지셔서 병원에 꼼짝 못하고 입원해 계신 지 벌써 만 1년이 됐습니다. 이제 가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요 근래는 제 큰딸이 유산 이후에 심각한 이런 그 우울증, 이거를 겪으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제가 딸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새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아, 교회를 한다 그러고 성경을 한다 그러고 이런 가운데 우리 집안의 가장 약한 그 부분, 이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며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뭐한 일주일 이상 연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했지만 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성경 교정하고 성경 읽고 부록 읽고 어떻게 하든지 올바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뭐 공치사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온 삶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말 그대로 미쳤어요, 거기에.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읽고 이해하고 읽기 쉽게 낭독하고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가운데 집안의 가장 약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마귀가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육신의 질병인 것 같아요. 뭐 가난한 거뭐 이런 거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이게 살면 되는데 이게 몸의 질병이 오면 참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특별히 옛날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 아내가 아프다든지 또내 아이들이 아프다든지 이러면 정말 그게 내 아픔처럼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 가운데 여러분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리를 잘 가르치고 이 목사로서 뭔가 이제 올바른 것을 잘 가르치고 이런 건 중요하지만 실제 목사가 돼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목사가 좀 철이 든다고 할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 소망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소망.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성경과 교회와 또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도, 예,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고통을 좀 겪었습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어느 정도 고통을 이제 뭐 스스로 겪은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16절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편이 뭐 다윗의 시, 아사베 시 이렇게 해서 저자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위에 보는 90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서 시편이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그런 사실이 나와 있는데 시편 91편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 고통과 위협을 언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이 시편 91편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올무가 나오고 또 역병이 나오고 5절 가서 보니까 밤에 임하는 공포, 두려움이 나오고 또 낮에 적군이 쏘는 그런 화살이 나오고 또 7절에 다시 한번 역병, 병이 나오고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 8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오고 근데 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7절에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오히려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악한 일과 악한 자들의 대적한 이런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물리치고 그리고 악인들을 멸절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다시 말씀드려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와 같은 악한 자들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동시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울부짖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영적으로 괴롭히는 이와 같은 마귀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은 일만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가서 보시면 성경에 유명하다고 하는 우리 욥기 가서 욥을 보시고 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삶이 탄탄대로 속에서 그냥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악한 세력의 침략과 이런 모든 것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공통적인 시험 그걸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 나만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시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그와 같은 시험, 고통, 고난 어려움, 영적인 이와 같은 그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이기는 그러한 그 사람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9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행복하려고 공부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담배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갖고, 왜 죽으려고 자꾸 담배를 피냐. 한 대 피면 3분씩, 5분씩 일찍 죽는다. 이게 공부 여기 왜 하러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살려고 오지 않았냐. 이게 살기 위해서 끊으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피면 5분씩, 10분씩 빨리 죽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이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데 거하는 자, 그렇죠? Secret place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그 은밀한 것을 바로 그 다음 절에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의 은밀한 곳,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거기에 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남에게 공개된 삶이 있고 남에게 공개되지 않은 은밀한 삶이 있어요. 나만 아는 삶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죠? 내 안에도 모르는 그런 삶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 아는 그 은밀한 삶, 그 은밀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삶이래야 돼요. 이게 행복한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삶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지성소와 같은데요, 지성소 깜깜한데, 그 깜깜한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보시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삶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행복이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이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실 때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치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의 틈에 두었다가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반석, 이 반석이란 말 영어로 rock이에요. 바위인데, 우리 바위 이렇게 동그란 이런 바위를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셔 얘기할 때는, 여러분 혹시 이번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인데 가면은 요세미티 공원이 있어요. 요세미티. 이번에 큰 사건이 생겼죠. 요세미티는 말 그대로 그냥 바위 하나가, 하여튼 뭐 63빌딩처럼 그렇게 높은 그런 바위예요. 바위 하나가, 한 바위가. 근데 이번에 거기 바위가 하나가 쪼개져 나가면서 아마 10층 이상으로 바위가, 큰 바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위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어떤 그런 바위가 아니라 그냥 바위 하나가 절벽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위에 쪼개진 틈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면은 그런 뭐 독수리도 못 오고 바람도 꼼짝 못하고 그 안에 딱 안겨 있으면 안전한 장소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 반석에 갈라진 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반석. 이해하시겠죠? 호랑이가 와요? 사자가 와요? 어떻게 하겠어요? 독수리가 와도 못 들어가요. 안에 쏙 엄청난 절벽 안으로 쏙 이렇게 파여있는데 쏙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안전한데 이런 데를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가서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27편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것이 고하는 이와 같은 그 반석, 예, 그다음에 천막, 하나님만이 고하시는 이런 장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햇빛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서 보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전능자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전능자 계시는 거기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앉아서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철퍼덕하고 주저앉아서 푹 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철퍼덕하고 주저앉아서 그래서 푹 쉰다. 이걸 지금 거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여러분, 어떨 때 철퍼덕하고 주저앉으세요? 모든 게 편안하고. 그렇죠? 이 장소가 너무 좋고 하면 걷다가 철퍼덕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를 구출할 수 있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한테 철퍼덕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첫 번째 1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타이틀, 호칭이 많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런데 지극히 높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 위에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온 우주 공간 하여튼 포함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데가 거기예요. 그렇죠?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높고 세상에 무슨 권세가 아무리 높고 세상에 왕이 높다 해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타이틀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이 있어도 지극히 높으신 보다는 낮게 있다는 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가서 보시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여러 왕을 정복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호칭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호칭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 높으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 나오냐면 전능자, 영어로 Almighty. 아까 했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은 히브리 말로 엘리온,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온 이렇게 돼 있고, 전능자는 히브리 말로 뭐로 표현해?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엘샤다이. 전능하다는 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어디 처음 나오냐면 역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실 때 그게 전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89세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 없잖아요. 살아가.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거하면 그러면 행복하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또그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는데 주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 주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직접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온 우주 공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주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또 뭐로 돼 있냐?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어떻게 말씀만으로 창조해내신 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내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첫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불변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누구예요? 엘로힘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정말, 정말 힘든 것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2절에 내가 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도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그 다음에 위험과 고통,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를 잡든지 아니면 짐승을 잡든지, 그렇죠? 이런 함정을 파든지 이렇게 해서 짐승이 걸리도록 만드는 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사용하는 게 이게 올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망하기를 원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망하기를 원하는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악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자들이 펴놓은 것과 같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다. 심지어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올무를 왔단 말이에요. 벗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안하게 지금 살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3절 가서 보니까 해로운 역병이 나오는데, 역병은 특별히 전염병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전염병이 많이 돌았습니다. 콜레라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는 페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손발을 제대로 잘 씻고 정결하게 살고, 그렇죠? 세상에 육신적인 이 정욕에 빠져 살지 않고 할 때, 이런 데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하나님은 무슨 또 깃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독수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실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의 깃털로 자기 자식들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정말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누구의 밭에 가게 돼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될 때, 룻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 내가 뭔데,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날개, 그 깃털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된다. 활을 쏘고 창을 가지고 덤벼드는데, 방패가 있어야 막을 거 아니에요. 그 진리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의 그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상황에 빠지고, 그렇죠,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역병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얘기했고,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돼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니 5절에 또 뭐가 있어요? 밤에 임하는 두려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테러예요. 공포입니다. 밤에 임하는 거. 과거에는 주로 밤에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밤에 싸움을 하게 될때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밤에 공격을 많이 했어요. 또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 전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삼국시대, 뭐 고구려시대, 신라시대, 지금 이럴 때 지금 이거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싸울 때 화살이 날아오고 밤에, 그렇죠, 적군이 덮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7절에 천명이 내 곁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러니 적군이 얼마나 많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악한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이 마귀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전달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될때 마귀의 엄청난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하면, 6절에 어둠 속에서 다닌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둠의 역병, 무엇하고 이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제 우울증을 한번 겪었습니다. 한 5, 6개월 이제 아팠었는데,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읽은 거예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사람이 당한 게 없다니까. 아, 이거 목사가 왜 우울증을 겪어서 정신병원을 다녀야 되나. 이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도 당했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겁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감기와 같아요. 있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 또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앓는 게 감기하고 우울증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팔려나가는 약이 뭐예요? 우울증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사는데 우울증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밤에 잠못 자게 하는 이런 병까지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밤에 하여튼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잠못 자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감기처럼 없어질 거다 기억하시고, 저를 보시면 돼. 저를 보시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병도 물리쳐 주신다.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낮에 멸망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에 대해 주석을 가서 보니까 미국의 허리케인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라는 게 있어요. 소용돌이 이게 바람이 치면은 그냥 집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오직 너는 내 눈으로 바라보며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로다 기록되어 있어요. 악하게 악한 아젠다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돼서 그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 의인들이 볼 수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 구절의 내용이 뭐냐,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이런 걸 기억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천 명이 옆에 쓰러지고 만 명이 옆에 쓰러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인생의 위험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9절, 10절에 이제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곧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가 내 처소로 삼았음. 여러분, 처소라는 게 뭐예요? 내가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이렇게 집에 사는데 그 집 말고, 그렇죠? 영적으로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거처인가. 그거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요. 여러분 레퓨지라고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레퓨지 이렇게 생각하면 피난처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시리아 난민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난민들 지금 이렇게 도망가면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데가 그걸 뭐라 그래? 피난처라고 얘기하잖아요. 피신처.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처가 될 때 우리가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해서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1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이런 사명을 준다는 거. 어떤 사명을 주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시면 이때 천사가 나를 구해줬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분명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열왕기하 18장에 가셔서 히스기야가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그 당시 온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는 아시리아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이름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이 지금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유다 왕국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그렇죠? 너 하나님이 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나님 신성 모독을 하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분이 나서 눈물을 흘리며 이사야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이 하는 저 신성 모독의 말을 좀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을 좀 처치해달라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대언자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 명을 한밤에 죽여서 송장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가서 보니까 13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의 상속을 받을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천사가 한둘이 아니라 여럿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방문해서 할 말이 없어요.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서 앉아있다가 그분이 기도할 때 꼭 기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천사들 사용하셔서 이 병실을 지켜주셔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방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요.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사악한 자들 물리칠 수 있다고 13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네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올무에서 다 벗어나고 역경에서 다 벗어나고 재난에서 다 벗어나고 다 부자되고 멸망에 빠진 사람 하나도 없고 악한 계략에 빠진 사람 하나도 없고 늘 보호받고 뭐든지 다 잘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고난에서 100%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렇다고 주장하면 그게 마귀의 주장이에요. 마귀의 주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거 어디서 읽은 말씀이에요? 어디서 읽은 말씀이에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른 사람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걸 인용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그렇죠? 그 말씀 11절 12절은 마귀가 인용하는데 그거 인용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죄 없이 사르신 분이 가장 흉악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그 어려움과 모든 것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91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고 그건 마귀의 가르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균형 있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하고 어때요? 그대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닥치는 이와 같은 고난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21절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편 22절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까지 여겨졌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고통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그렇죠? 악한 자들이 가져다 준 그런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대해야 된다. 그럼 성도의 고통과 고난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 고난, 어려움은 시편 91편에 기록이 된 대로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기고 나가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이 고통과 고난과 악한 자들이 대적하는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될 때는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큰 병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에 들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을 했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거,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악한 자가 대적하는 이거 이기고 나가는 거, 이거 안 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당해도, 그렇죠? 하나님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 어려움이 나의 깨끗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주어진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성숙한 그런 성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냐,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져내겠다. 어때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연애하던 때, 그때 그렇죠? 이 사랑한 사람하고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는 그런 사랑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 즉 내가 그를 높이 세워준다는 겁니다. 아, 예수, 여호와 뭐 이런 거 알면 하나님이 그걸 아무리 외워도 안 돼요. 여러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여러분 정동수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이 사람이 전체 이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대표하는 게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름 말고 그 예수라고 딱 이야기할 때 어떤 게 떠올라야 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게 드러나야 그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하고 부르게 될 때 그게 진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냐?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길게 10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통,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부당한 일,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우울증이 생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죠? 제 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제게 이야기하면 나도 그렇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고 이거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줄줄이 밑에 안 해도 돼요. 주여 하면 하나님이 알고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여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3장 3절이 삼삼삼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신 줄 알아요?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어려움에서 벗어난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장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특별한 복 중에 복이 장수하는 그런 복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편 기자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 1절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과 은밀한 사귐이 있는가, 이걸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다시 말씀드리, 어떤 사람 하루에 10장도 읽고 20장도 읽고 1년에 10번 읽는다 그러고 이렇게 자랑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뭐 보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신비에 그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위안이 되고 안위가 되고 힘이 되고 승리가 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 10시간도 한다고 랄랄랄라 되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이럴 때 주여 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은밀한 거. 이게 있길 좀 간절히 원해요. 제 자신이 쭉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다 enough 충분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거, 이런 하나님의 그 교제, 이 신비한 교제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밀. 그렇죠? 늘 고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그 은밀한 그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괜히 좋고 그 좋은 게 어떤 걸 통해 나타나요? 성도들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잘 주님의 몸을 세워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보존해서 세워,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거 할 때 그냥 무궁무진하게 이 기쁨이 넘치는 이런 거, 이게 있냔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거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의 비밀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그렇죠?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미치게 되거든요. 그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네 가지, 하나님 말씀의 비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비밀,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비밀, 이러한 그 은밀한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고통은 오게 마련이에요.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거지만 다 겪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숨을 때,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반석이 아니고 반석에 갈라진 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가며 그들을 지도해 주고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고 했던 그 영적인 반석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어디에 갈라진 틈이 뭐예요? 그게 갈보리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갈라진 틈, 쳐서, 그렇죠? 부상을 당하니까 이게 갈라지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파여갖고 갈라진 틈이 되어주는, 거기에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특별히 요 근래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많이 부른 찬송가가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거기 가서 보니까 만세 반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세라는 건 만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Rock of Ages, 영원 무궁토록 다가오는 그 세대에 나의 반석, 바위가 되시는 분이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뭐예요? 반석에 갈라진 틈. 그렇죠? 거기에 숨어야, 예수님 십자가 그 그늘에 숨어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1절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세반석 열린 곳에, 열렸다는 게 쪼개졌다는 거예요. 만세반석 그 쪼개진데 거기 내가 쉬기 바라니, 쉬편이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2절 가서 보니까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3절 가서 보니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마지막으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이제 가서 같이 부를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만사반석 그 갈라진 그 틈에 거기 내가 지금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다다. 맨 마지막 절에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이 찬송을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손을 들고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네,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고통과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심령이 있으면 다 같이 손을 들고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장. 첫 점만 딱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편 91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 숨겨주는 장소 피난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죄에 매어 죽을 인생 편히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이 땅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이제 알았네라고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하고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의 아버지 신음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고통과 아픔 또 민족이 분단된 이런 모든 상황 아버지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처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의 평안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